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13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다른 신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낼 수도 없다. 너는 나를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확대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감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며 우리의 가짜 신입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우리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거기에 쏟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가, 체면과 사회적 지위, 이성관계, 외모나 두뇌, 도덕과 가치관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우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라는 유혹에 계속적인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유혹거리였고 또 실패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12장의 주제에서 13장의 주제도 넘어가는 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가나안 사람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 철저하게 파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종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농경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하지 못할 때 또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더 확실한 답을 준다고 생각할 때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다른 신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그 신들을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종교 혼합주의와 연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적용할 수 있기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태도가 없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즉 하나님의 대용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 예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에 온전히 거룩한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경고를 어겨서 스스로 올무에 걸린 예로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솥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고 이방의 왕비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것은 물론이며 자신도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에 이스라엘은 그의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의 가장 가증스러운 예배 요소는 신에게 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강한 윤리적 면모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종교의 예배들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강력한 언어로 인신제사를 비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공공연히 행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손자 므낫세 왕이 이방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또 바른 예배는 생명지향적인 예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더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신 후에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세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첫 번째 예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거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 즉 신적인 은사를 받은 것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모든 영적인 고난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언과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자주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단순히 말로만 유혹했다면 그래도 물리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마치 그 이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했던 일 등 선지자들이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에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결코 그 누구도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속량하여 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신을 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장은 반역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배신으로 갚자는 꼬드김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오늘날에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신뢰를 얻고 있기에 이들의 입에서 나온 잘못된 메시지는 교회 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까지 더해진다면 목회자 개인을 향한 그릇된 믿음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분별해야 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타고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포장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의 말이 모두 진리라고 확신하고 무작정 그 목회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묵인하시는 것일까요? 3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의 기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저 목회자의 말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저 목회자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 이 질문을 해보았을 때 조그마한 의구심이라도 든다면 미련 없이 그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모세는 6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르라, 경외하라, 지키라, 들으라, 섬기라, 충성하라. 성경에서 4절처럼 6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또한 원문을 보면 목적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문장의 단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섬기고 충성하는 행위보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좀먹는 이단과 사이비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기성교회에 자기 신도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기성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여 교회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조금씩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르침을 통하여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온 교회 안에서 신앙의 표본처럼 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며 현혹할 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고대 군동의 문화에서도 기록된 문서가 구두로 선포되는 메시지보다 더욱 권위가 있었습니다. 헷족속의 계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종주가 종속자에게 지시하기를 만일 종주가 보낸 사전의 말이 함께 보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서가 정확한 것이니 사전의 말을 믿지 말고 문서의 내용을 따르라.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이 드러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은 주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처형하여 이런 악은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들의 처형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부추긴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찾는 행위는 왕에게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왕에게 반역한 자에게는 처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 종용은 공개 석상에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들의 말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부추겨지는 경우를 예로 들으십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즉 친족이나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자고 은밀하게 속삭여 올 때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속삭임은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묵인하는 쪽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것이 친족 관계였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족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사람이 동복 형제, 아들이나 딸, 품에 안기는 아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자는 죄는 용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복 형제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너의 어머니의 아들인 너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사회에서는 형제다 할지라도 이복 형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동복 형제는 형제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를 뜻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라헬이 출산한 요셉과 베냐민의 사이가 각별했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은 때로는 아내보다 더 가까운 자신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또 품에 안기는 아내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남편의 확장입니다. 남편을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는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우리를 부추길 때에 그들을 가차없이 법정에 세워 처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확고부동한 자세와 결단을 요구하며 다섯 개의 동사와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라, 듣지 말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 가엾게 여기지 말라, 덮어서 숨겨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자들의 유혹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은 온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친족이나 친구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가까운 친족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 점을 경고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신명기 본문이나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반가족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과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반우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친족과 친구가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붙이가 우상을 숭배하자고 부추길 때 이스라엘 부모 중 몇 명이나 자녀를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우상을 숭배하자고 부추길 때 이스라엘 사람 중 몇 명이나 형제 자매를 죽음에 내줄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같이 하는 아내나 생명같이 소중한 친구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 증언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즉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잔인하지만 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개인이나 가정의 평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공동체의 순수성과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한 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켰던 것은 아이성 전투 당시 아간의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아간 가족을 진멸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를 종용한 친족이나 친구를 처형할 때에는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맨 먼저 증인이 돌로 치고 그 다음 온 공동체가 돌로 쳐야 합니다. 맨 먼저 증인이 돌로 쳐야 하는 이유는 그가 증언한 것이 모두 사실이며 이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자를 처형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거짓 증언 때문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람에게 처음 돌을 던졌던 증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 아픈 것은 죄인에게 첫 돌을 던진 사람이 죄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친족 또는 친구 처형이 추구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일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친족 또는 친구 처형이 행해졌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을 때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까를 상상해보면 됩니다. 형제와 친구는 둘째치고 아내와 자녀까지 고발하여 처형해야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유혹을 가감히 끊어낼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와 친구가 하나님의 대용품을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손을 뿌리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는 답변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혹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나 친구를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온 성읍이 몇몇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 사실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을 때의 일입니다. 이 경우는 13장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개의 예 중 가장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인데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성읍의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떤 불량배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온 성읍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불량배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이들은 온 도시가 설득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지도자, 성읍의 유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에서 좋은 일로는 인정받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성읍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읍은 가나안화 되었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성읍의 진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심판에서 면책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배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한 성읍의 우상 숭배는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며 성읍 주민들은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되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벌이 심각한 만큼 고발에 대한 조사도 신중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의 잘못된 적용은 온 도시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다른 지파나 일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읍을 모함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서 가장 강한 수준의 진멸이 선포됩니다. 즉 그 성읍의 모든 재산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누구도 이익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성읍의 터는 영원히 폐허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온 성읍의 진멸이 선포되면 그 성읍에 사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소유물도 모두 파괴되고 태워져야 합니다. 게다가 파괴된 성읍 위에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수 없으며 그 성읍은 영원히 파괴된 채로 남겨져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증거로 남았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진멸 대상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칠 것이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온 도시에 이런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은밀하게 속삭이는 친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물론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 환자가 악성 종양을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려면 수술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온몸을 덮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기 전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이들,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요즘에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불경건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은 매력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도시 전체가 대상만 바꿔가며 마음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의 작은 빛은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불의와 불법, 폭력과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며 진리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다. 생존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목적 삼아 살아감으로 푸른 잎사귀를 내고 무성하게 삶을 꽃피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존을 위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긴박함이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광야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예측하고 계획하는 농경 생활을 통하여 식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곧 놓이게 됩니다. 가나안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강야와는 달리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보므로 풍요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강야와 같이 척박한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가나안과 같이 풍요로운 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의 생활아, 생활의 예배아는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배의 생활아, 생활의 예배아는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때로는 온 사회 전체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신다면 우상을 깨뜨린 바로 그 자리에 참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영혼과 잇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에 처해 있든 혹은 가나안에 처해 있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옵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삶의 고백으로 날마다 증명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때로는 사회 전체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할지라도 순교자의 빛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일상이 영혼과 잇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